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각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본래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마음 가운데 확연하게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조와 틀을 바꾸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7장 전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곧 이어서 예수께서 잡히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것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별 설교를 하신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했을 때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한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주어진 고별 설교의 결론부의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라는 말씀과 2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응답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시면 그동안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감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깨닫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목자와 양의 비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해 오셨고 또 2주 전에 살펴봤던 16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얻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했지만 다시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비밀한 내용을 알리시거나 혹은 복음의 도리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유를 뜻한다기보다는 실체가 오기 전에 실체에 대하여 설명했던 모든 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에서 비유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실체가 오기 전에 실체를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25절과 29절에 나오는 밝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밝히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 밝히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의 공개적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무엇을 드러낼 때 밝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초두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죠. 지금 여기에 시골에 묻혀 계시지 마시고 지금 저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시골에 묻혀 계시지 말고 나타내라, 드러내라 라고 말할 때 그 나타낸다는 말이 사실은 밝히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고 그 다음에 11장 54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할 때 이 드러나게라는 이 단어도 오늘 본문의 25절, 29절에 나타나는 밝히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면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밝히라고 하는 말의 반대어로 비유를 이해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일에 쌓인 표현으로 이런 뜻으로 이해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칠 때 비유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못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잘 설명해 주셨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깨우쳐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이해가 완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가 한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삼위 간의 위격적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해는 그리 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동안 모호하게 받아들여졌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신 누가복음 말씀대로 이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줄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그 사명의 진정한 본질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기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시간적으로 영원전부터 진행되지만 그러나 영원전부터 진행되었던 이 계시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 기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돌이켜 볼 때 비로소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명백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참된 실체에 대한 표적이요 비유였던 셈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바로 이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베일에 쌓인 것처럼 느껴졌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시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선포되었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복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고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쉽게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지만 이런 때가 이르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표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라고는 이 기도의 규정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지상사역과 높아지신 천상사역을 대표하고 요약한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부유해지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그래야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자에게 크나큰 특권이요 영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였던 열정과 의지를 다 잡는 이런 일로서 자기 최면을 거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의 동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내가 어떤 영적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겠다, 두시겠다 약속하신 장소인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성전에서 실제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성전 안에서든지 성전을 향해서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으로 일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제 실제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리하여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 우편에 좌정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좌정하시는 바로 이런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런 시대에 이미 돌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적 상황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법한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보다 먼저 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26절 하반절 말씀과 23절 말씀이 서로 상충되어 보입니다. 26절 말씀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23절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해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말인지 구하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을 부인하신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일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마찬가지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의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아버지도 훨씬 더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좀 엄격하고 좀 냉정한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고 따뜻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만을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다른 분이신가요? 한 본질을 이루고 있잖아요. 한 본질을 이루고 있는 분의 성품이 다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만 생각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달라요. 성부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성자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성령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는 증거지요. 따라서 성부는 신자를 향하여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하시는 반면 성자는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성부라는 게 제발 좀 이해를 좀 봐달라고 간청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 말씀은 성자 예수께서 중보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중재사역을 하시긴 하겠지만 중재하시는 중에 그 중재사역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제3자이신 예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게 연합된 관계로 있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하여 성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속에 속한 신자들도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 기도에 직접 응답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이 굳이 제자들을 위하여 구하지 않으실 것이며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께 간구하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뭔가, 그 뜻이 뭔가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지극히 성부를 사랑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의 행위가 의무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신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신자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경건한 정서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근거로 우리도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은 냉혹하고 엄격하고 엄중한 분으로 이해하고 또 성자는 온화하고 따뜻한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설득되어서 은혜 베푸시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요.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응답한다고 말하지요. 그것은 세상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고행이나 수도나 금욕적인 삶의 방식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신자는 자기 정성과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용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주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아버지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된 것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야 정말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구나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구나 아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녹아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종교는 무슨 종교가 되는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성을 드려야만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응답하는 세상 종교로 그 순간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특권을 모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거기에 누가 개입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아버지의 역사예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다르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기본부터 구조부터 틀부터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별설교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말씀은 주님께서 자주 반복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17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라는 표현,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30절에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범신론처럼 신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부인하면 인간 세상, 고장난 인간 세상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처럼 이신론 종교죠. 신은 있으나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은 고장난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닌 그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대개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만을 중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설교자들이 마태복음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신앙 고백만을 높이 사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까? 오늘 보니까 아버지께로도 나오신 줄 믿었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도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고고하게 계시기만 하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구원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였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무엇을 행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 비유요 모형이라고 할 때 실체, 즉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우시는 일들을 행하셔야 실제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도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분의 공생애 사역 전체가 다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기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어떤 존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부터 도케티즘, 그 다음에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인성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그리스도가 인성을 지닌 사람 안에 역사해서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한 인물로 보잖아요. 그러나 가연설주의자들이나 케린투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인성으로서의 예수와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처음부터 신성을 지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신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고별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과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실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신적 존재라는 뜻이죠?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4절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죠?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물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관용구예요, 이게. 결국 제자들은 고별 설교의 결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신적 존재임을 믿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반응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여왔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어서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반응입니다. 앞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했지만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점에 어떤 시점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묻기도 하고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방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곡해했던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길래 주여 믿나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본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향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이 모든 내용,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설명들을 그들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정적이죠. 이전에 보이는 반응을 생각하면 갑자기 뭐 믿습니다라는 말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30절 말씀만을 볼 때는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종의 확신을 가졌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면으로 보면 이제라도 믿는다고 하니 참 잘된 일이다 하는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만 살펴보면 지금까지 모든 의혹의 구름들이 다 사라지고 확연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을 그들이 했고 그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은 가벼운 책망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 뭐라고 물었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물었죠? 이 말은 정말로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믿사옵니다라는 제자들의 어투를 흉내내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니까 정말 믿느냐? 라고 해서 그들의 확신을 한편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확신을 갖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라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자체를 다 부정하시는 그런 셈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한 면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치 못하고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는 이 그들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동반된 믿음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려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 말구에 귀를 뱉죠, 그죠? 사실은 귀를 겨냥해서 뱀 게 아니에요. 그를 내리치려고 쳤는데 평소 검을 잘 쓰지 못했던 베드로가 잘못해서 제사장 말구에 귀를 베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의 믿음 자체가 전혀 헛것이었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자마자 주랭랑 쳤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들의 믿음이 한 면으로 볼 때 순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들의 믿음은 허물어질 것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면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위기가 임박했다 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께서 잡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감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도 베드로 계집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가니냐라는 말 듣고 손살을 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시치미를 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부인당하시고 정죄받아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런 제자들로부터 부인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라도 나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그 순간도 성부께서 얼굴은 돌리셨지만 성부께서 완전히 떠나버렸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30절 말씀대로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지요. 그분은 증명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권위인 결정을 통해서 그의 존재됨이 증명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분인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나는 장래를 꿰뚫어보는 신통방통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33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입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을 가고 말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적어도 여인들처럼 가까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 붙들면서 주님 적어도 이렇게 가실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런 외마디 말도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나섰던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좋기만 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떵떵거리면서 소리치면서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 주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은 아마 한면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 한 곳에 후회와 자책감이 있었겠지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뭐 십자라도 조금 지는 신용이라도 좀 했었으면 그래도 너는 나를 따랐다는 말을 들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범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곤혹스럽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줄 주님이 몰랐는가?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는가? 제가 신명기 설교를 한 지 한 3, 4년 됐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너 알아봤는데 너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내가 너희 영적 체질을 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죠. 김을 확 빼버렸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적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상당한 기간이 좀 지났어야 지나고 난 다음에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드러날 것이지만 제들의 실력은 언제 드러나지요? 불과 몇 시간 후면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죠? 몇 시간 지나면 제자들의 실력이 지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때 그 안에서 자책하지 말고 너의 양심 안에서 자책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실한 존재인지를 재차 삼차 확인하게 되는 상황들을 여러 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의 나쁜 습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그 순간만이라도 내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되려야 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다구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지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당장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신앙 고백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 가운데 처해질 때 후회하고 자책하고 한숨 쉬면서 자기를 들들 볶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으로 고별설교의 결론부가 끝나는 것은 고별설교의 시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본문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무슨 기억이 많이 떠오를까요? 죽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책감에 시달릴까요? 내가 그를 더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만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영혼에 이 고통과 울음을 겪는가 하면서 보나마나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면 이런 후회와 자책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인생들을 이미 다 아셨고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아셨던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 이런 인생이기에 그리스도께 피하여 들어가는 길밖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달리 없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깨달음을 갖게 될 때에만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평안과 안식은 말뿐인 평안이요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런 다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앞두고 고별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이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실패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사탄에 대한 승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승리를 지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 마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귀를 가리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종교 권력의 대표자였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세상 권력의 대표였던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 세상 관원들, 이들을 충동질하고 백성들까지, 무지한 백성들까지 거기에 거들게 만들어서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고 대모하게 만들어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아내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한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한판 패로 보이죠. 한 번에 패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 일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승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런 복음의 내용이 내 영혼의 근저에 풍부하게 널려 있어서 세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의 내용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어져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근거와 터전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 믿습니다면 그냥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로서는 좀 앞뒤도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는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들, 장황 말씀들을 왜 담아주셨을까요? 바로 이런 풍부한 복음의 지식의 내용이 우리 영혼 안에 자리를 잡아서 사탄의 참소나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내자는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복음의 올바른 지혜와 지식의 내용으로 이런 잘못된 세상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사탄의 불화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고 훌훌 지나는 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가운데 늘 있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복음의 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런 정도의 복음의 도리를 가지고 사니까 삶이 유약하고 특별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국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내 안에서라고 말해서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국면이죠. 또 하나의 국면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해서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국면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야 너 잘한다 그러고 네 나하고 한편하자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를 비토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 물론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빠져나와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삶의 바운다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도 합니다. 시험과 유혹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기무 사령관이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살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린 사회, 이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기적인 탐욕과 더럽고 추악한 정욕 때문에, 거친 리더십 때문에 휘둘리고 아파하는 세상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내 마음도 세상이 되어 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인가? 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더더욱 우리의 영혼은 곤비하고 힘듭니다. 하루속히 삶을 정리하고 싶겠죠? 이럴 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에 맞서서라는 책을 쓴 헤르만 바빙크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국을 보화같이 간직하며 동시에 이 세상에 누룩을 가져오는 신앙,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더 크다고 확신하는 신앙, 우리를 세상 항복판에서도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신앙이 큰 신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보편적이며 시간과 장소와 국가와 민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상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자연적 삶과 연결될 수 있고 모든 시대에 적합하며 모든 것에 유익하며 모든 상황에 관련됩니다. 이 믿음은 오직 죄와만 싸우고 또한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자유로우며 매여있지 않습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말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처지에 얽매이지 않는다. 초대교회 시대나 4000년 전이나 종교의 시대 때나 신자 참배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받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데 현대인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죠? 학교나 학원이나 사회에서 조금만 핍박하고 너 이래야 된다. 직장에서 이래야 된다. 위에서부터 압력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굴복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이러면서 과연 믿음일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말씀은 도대체 뭘 두고 하신 말씀이 그럽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이 일은 어느 특정한 한 부류나 영적으로 탁월한 몇 사람들의 일이 아닌 보편적 신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특성임을 기억하고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사탄을 이기고 그리하여 참으로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지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무지함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복음의 본질과 내용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참됨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